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여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달렸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렸던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회담 이후 러시아 측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면서도 이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며 현재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여부는 이제 러시아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등은 사우디 회담에서 이 30일간의 일시 휴전과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정보 공유 재개 등에 합의했습니다.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러시아 측 상대와의 전화통화에서 미 우크라이나 고위급 회담 관련 세부 사항들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오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가질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전 종전 등과 관련한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전선 지역을 방문해 해당 지역을 속히 탈환할 것을 군에 지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쿠르스크 전선을 담당하는 군 고위 지휘관들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가능한 신속하게 쿠르스크 지역에 내린 적들을 결정적으로 물리치는 것이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야전용 군복을 입고 참석했으며 전선도 방문했습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8월 6일 기습 침공했던 러시아 영토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만여 명이 이 지역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며칠 사이 이어진 러시아군의 집중 공세로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점령했던 쿠르스크 지역의 86%가량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보고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러시아군의 쿠르스크 탈환 작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쿠르스크에서 필요에 따라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 미국은 핵무기를 폴란드에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오늘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나토 국경은 1999년 동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지금 나토의 기반시설도 동쪽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미국 핵무기를 폴란드로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키스 켈로그 미국 대통령 우크라이나 특사와 이 같은 생각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핵무기를 벨라루스로 옮길 때 주저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특히 자신은 미국이 핵무기를 이동시킬 때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무기들이 폴란드에 있었다면 더욱 안전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나토와의 핵공유 협정에 따라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 협상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기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란 국영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미국이 이 협상을 존중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협상에 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과도한 요구를 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제재의 매듭을 조이고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발언에서 핵협상 제안이 담긴 서한을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에게 보냈다면서 이란은 군사적 방법이나 협상을 통해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서한은 아랍에미리트 연합 대통령실 고위관리를 통해 이란 외무장관에게 전달됐지만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를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2015년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을 대가로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미국이 합의해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제재를 재개하자 이란은 자국 내 핵시설에서 우라늄 이산화물을 최대 60% 수준으로 농축한 육불화 우라늄 생산량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은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러시아, 중국과 차관급 회담을 갖고 자국 핵 문제에 관해 의논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문제를 담당하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마이클 디선브레 전 태국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 핵 잠재력 확보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국무부가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해병대는 한반도 위기 발생 시 한국 방어를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크리스토퍼 마호니 해병대 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집니다. 최저기온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 최고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문제를 담당하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마이클 디선브레 전 태국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외교 및 법률 전문가인 디선브레 지명자는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 현안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마이클 디선브레 대사를 차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지명 소식을 전하고 1기 행정부에서 디선브레 지명자가 태국 주재 대사로 근무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선브레 지명자가 우리나라를 위해 대단히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 및 법률 전문가인 디선브레 지명자는 그동안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관련 업무에 관여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디선브레 지명자는 하버드 로스쿨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스탠퍼드대에서 계량경제학과 동아시아학을 공부했으며 특히 중국의 핵무기 전략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태국 대사를 지내면서 미국과 태국 간 경제협력과 영내 안보 현안을 다뤘습니다. 또한 미국의 법률 회사인 설리번 앤 크로멜에서 아시아 지역 기업 인수 합병 업무를 총괄하면서 한국 관련 법률 자문 및 한국 기업과의 협력 경험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부인이 한국계로 지명자 본인도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며 중국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선브레 지명자는 과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디선브레 지명자는 지난 2020년 7월 태국 대사 재임 당시 태국 언론에 기고한 글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주권과 규칙 기반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무역 중단 보복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한 것에 무역 중단으로 대응한 것은 중국의 세계관을 분명히 드러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태국과 필리핀, 동남아시아권 국가들을 압박하고 경제적 강압을 반복하는 사례도 거론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다자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디선브레 지명자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 1기에도 당시 대니얼 러셀 동아태 차관보의 후임으로 하마평에 오른 바 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반도와 중국, 일본, 몽골 등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하는 직책으로 디선브레 지명자는 앞으로 미 의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 최종 임명됩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치권에서 핵 잠재력 확보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보유국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동맹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확고하며 미국은 확장 억지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한국 서울시장의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 주장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면서 미국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추가 핵무기 획득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세훈 한국 서울시장은 11일 핵 잠재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날 오 시장의 핵 잠재력이 위기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핵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오 시장은 별도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핵 잠재력 보유와 함께 한국의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오 시장의 발언에 미국 국무부는 한국 등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 강화 필요성과 다른 나라의 추가 핵 보유 반대 등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한국 여권의 유력 대권 후보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 핵 균형과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핵 개발을 지지하는 한국민의 여론이 높다는 조사 결과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한국 내 분위기가 점증하는 북핵 위협과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들의 법원 문건이 외교적 경로를 통해 전달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하마스 기습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의 대북 소장을 북한 측에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BOA의 최근 질의에 국무부는 외국 주권 면제법에 따라 외교 천회를 통한 각 송달 요청을 검토한다면서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송달 요청도 포함된다 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 공격으로 희생된 아일렛 아르닌의 유족 등 110명과 에르디리언 엔네타 유족 등 130명으로 구성된 또 다른 대북 소송인단은 북한이 하마스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7월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소송인단은 법원 서기관실의 도움을 받아 소장 또 소장의 한글 번역본, 소환장 등을 포함한 우편물을 평양에 위치한 북한 외무성으로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수신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인단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국 국무부에 소장 전달을 요청했습니다. 국무부는 해당 요청을 검토한 뒤 북한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3국이 소장을 전달하거나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023년 또 다른 대북 소송 3건과 관련해 외교 문서의 일종인 공안을 작성해 이를 뉴욕 주재 유엔 대표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미국 해병대는 한반도 위기 발생 시 한국 방어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크리스토퍼 마호니 미국 해병대 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또 이란이 글로벌 위협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마호니 미 해병대 부사령관은 10일 미 해병대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반도에서 한국을 지원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호니 부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 준비태세 소위원회가 개최한 합동군 태세 점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미 해병대는 작전 계획에서 규정된 위기나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호니 부사령관은 또한 전쟁의 양상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변화했다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라는 상이한 4개 국가가 하나의 복합적이고 적응력 높은 글로벌 위협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병대는 적이 특정 해역에서 자유롭게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상 거부 작전을 지원하고 주요 해양 지형을 확보 방어하며 전 세계의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미군 지휘관들은 미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강조하며 각군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임스 민거스 미 육군 부참모장은 서면 보고에서 미 육군은 전 세계적으로 배치돼 즉각적인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준비 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육군은 오퍼레이션 패스웨이즈를 통해 미 육군의 전력을 확대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의 억제력 및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퍼레이션 패스웨이즈는 미 육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력 배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수행하는 작전으로 중국의 군사력 확대 및 위협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거스 부참모장은 또한 텍사스와 한국, 일본에 배치된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어트에 대해 통합 전투지휘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중및 미사일 방어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가 미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o, rogue North Korean missiles shot into our continent. We're not going to wait to see if it.
공화당의 댄 설리반 상원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이 북미 대륙을 향해 발사되면 그것이 시카고를 향한 것인지 토론토를 향한 것인지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격추할 것이라며 캐나다도 미사일 방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석탄을 밀수출하려던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화물선이 지난달 서해에서 중국 선박과 충돌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말 선박 자동식별 장치를 끈 채 서해를 향해 하던 북한 화물선이 중국 남동부의 한 항구 근해에서 중국 선박과 충돌 후 침몰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당국 주도로 구조 작업이 펼쳐졌지만 일부만 구조되고 북한 선원 15명에서 2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사고 수역은 짙은 안개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당시 북한 선박엔 석탄이 과적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화물도 선박과 함께 모두 가라앉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사고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문제는 중국의 주관 부문에서 파악하라고 말해 사고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북한의 8개월째 이어지는 대남 소음 방송으로 한국의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위성항법 장치 교란 등 다양한 도발들을 함께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김한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예, 북한의 한국에 대한 소음 방송이 벌써 8개월째 계속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대남 방송은 지난해 7월 시작됐습니다.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해 오물 또는 쓰레기 풍선을 한국에 지속적으로 날려보낸 북한이 한국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제기하자 맞대응 차원에서 기괴한 소음을 한국 쪽으로 밤낮 없이 연일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측 접경지 주민들의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통일촌 이완배 이장은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나날들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귀신 나오는 소리, 뭐 그냥 뭐 아주 기분 나쁜 그 소리를 계속 보내니까는 요새는 또 시끄럽게 하더라고. 출력을 더 높여서 더 잘 들리더라고. 저녁이면 잠을 잘 수가 없는 정도고 아주 그냥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죠.
파주 시민들은 농업과 관광업을 주된 생업으로 삼고 있는데 육군 1보병사단 관할인 땅굴 관광객도 소음방송 여파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주시청 관계자는 남북 접경지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군 당국에서 땅굴 관광을 중단시키기도 한다며 주민들의 생업을 위해서도 남북 간 평화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접경지 일부 가구에 방음창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김 기자, 주민들로서는 이런 상태를 계속 버티기 힘들 텐데 주민들은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접경지 주민들은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선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완배 이장은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서 시작됐다며 우리가 중단하면 북한도 방송을 멈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 가물 풍선이 날아들고 대북 방송이 재개되니 대남 방송도 이어지고 있다며 성명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이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한국 정부 당국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치권에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가 중단됐으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쓰레기 풍선 살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위성 항법 장치, GPS 교란을 거의 매일 지속하고 있고 미사일 도발도 하고 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와 관련한 3자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야당은 대북방송을 먼저 중단하면 북한에 대남방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기했고 여당도 접경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북한의 소음 공격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대북방송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결정사항인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판단만으로 이를 중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소음방송이 장기화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정국을 이유로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평화 이걸 최우선으로 한다 그러면은 전략적 유연성을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단했다가 만일에 상황이 악화되거나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소음 방송하는데 북한이 먼저 중단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한동안 잠잠했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도 다시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납북자 가족 모임은 지난 4일 파주 경찰서를 방문해 3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집회 장소는 파주시 임진각이고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했습니다. 최성룡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는 더 이상 납북된 가족 송환 문제에 대해 정부를 기다리거나 국민에게 계속 호소할 수 없다며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집회 신고를 냈는데 앞으로 나는 이 납치된 가족 소식지를 보내기를 김정은이가 답변 올 때까지 보내겠다고 정부한테 공문 써서 보내버렸어요.
최 대표는 항공안전법을 지키기 위해 소식지의 무게가 2kg을 넘지 않게 법을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북한 쪽으로 바람이 부는 날 납북자 516명의 명단을 날려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법원은 앞서 지난달 21일 파주 시민 등이 납북자 가족 모임 등 탈북자 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 중단 가처분 신청을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또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파주 민통선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현장에서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완배 이장은 전단 살포 단체가 집회 신고한 날짜에 맞춰 다음 달 6일까지 같은 장소로 집회 신고를 했다며 통일촌과 대성동 마을, 해마루촌 등 파주 민통선 주민들은 트랙터 20여 대를 몰고 집회 현장으로 나가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주시는 경기도 특사경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11일 경기도 특사경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할 대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파주시와 경기도 특사경, 파주경찰서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납북자 가족 모임과 이를 저지하려는 파주 주민들 간 대립과 마찰, 그리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협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독자적으로 핵 잠수함을 건조할 역량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관련 기술을 지원해도 기술적 난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샘 탕그레디 미국 해군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은 12일 BOA에 북한은 독자적으로 핵 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예비역 대령으로 잠수함 전략 등을 연구하는 탕그레디 소장은 핵 잠수함을 만들려면 핵 추진에 필요한 재료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상당한 공급망과 인프라가 필요하다면서 중국도 이를 배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북한이 핵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 건조 사업을 현지 시찰했다면서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류회했다고 전했습니다. 탕그레디 소장은 문제는 원자로라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가들조차도 잠수함에 맞는 원자로를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잠수함의 원자로는 고도의 기술이라며 러시아의 상당한 도움 없이는 잠수함 원자로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key question for North Korea in this case is a submarine's nuclear reactor is a very advanced.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 해군의 차세대 전략핵 잠수함 SSBN 콜롬비아호를 예로 들어 우리는 이미 핵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고 원자로를 잠수함에 맞게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있지만 콜롬비아호를 건조하는 데는 계획대로라면 8에서 9년이 걸릴 것이라며 북한은 그런 경험과 기술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탕그레이디 소장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많은 테스트를 통해 가능하다면서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육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잠수함을 만들려면 미사일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이 서로 연계되고 지원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이를 마스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시험과 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전략 핵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여러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잠수함을 건조하고 적의 탐지를 피해 생존하려면 소음을 줄여야 하며 SLBM을 개발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핵탄도와 대기권 재진입체를 개발해야 하는데 북한은 아직 이 많은 작업을 시험해 본 적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Multiple tasks that you've got to go through. You've got to build the submarine. You've got to make it quiet or it won't survive.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이날 BOA에 북한의 미사일 역량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특히 직경이 1m를 초과하는 고체 연료 추진 미사일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몇 년간 북한의 시험 횟수를 보면 시험은 단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중국 등 외부의 지원이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역량에 대해서는 SLBM 역량을 갖춘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미사일 외에도 미사일을 발사할 장비와 발사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북한은 러시아가 자국의 SLBM에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바지선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에서 30년간 복무하며 잠수함장과 주일미군 작전참모 등을 역임한 브래들리 마틴 랜드연구소 수석정책연구원 겸 국가안보공급망연구소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는 잠수함 추진력이 핵추진력이란 점인데 북한이 자체적으로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 러시아는 수십 년간 핵 잠수함을 운용해왔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쉽게 역량을 이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러가 핵 잠수함 개발에 어느 정도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1, 2년 안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무언가가 이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일상적으로 운용되며 특히 다른 이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용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면서 북한이 실제로 핵 잠수함을 운용, 유지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t would appear that the DPRK and Russia are collaborating to a degree on developing this capability.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BOA에 북한은 외부의 지원 없이 핵 잠수함을 건조할 역량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지원한 대가로 러시아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는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탕그레이디 소장은 북한이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가 원자로와 전력 시스템을 제공하는 직접적인 러시아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들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기술적 난이도는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핵 잠수함을 건조하더라도 미국은 이를 충분히 탐지, 격침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 핵 잠수함의 위협과 관련해 모든 것은 잠수함의 질에 달려있다면서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은 소음이 심해서 탐지가 매우 쉽기 때문에 그들 중 하나가 바다에서 뭔가를 하려 한다면 미국은 그것을 추적하고 필요하다면 침몰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ll of that turns upon the quality of the submarines. Remember that the North Korean Romeo class submarines.
미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WMD 특별고문을 역임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전략억제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잠수함에 관한 북한 주장 중 상당수가 꽤 의심스럽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구식 소련, 러시아 장비를 재활용한 것이며 북한이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임무를 수행하거나 항구를 멀리 벗어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대잠수함전 역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분쟁이 시작하자마자 몇 시간 내에 북한의 잠수함들을 침몰시킬 수 있다면서 그 잠수함들은 전쟁 첫날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American anti-submarine warfare capabilities are so high that we have the ability to sink them in the opening hours of the conflict.
이어 러시아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지원 대가로 기술적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역량을 갖춘 잠수함을 건조할 수는 있겠지만 북한 잠수함은 소음이 정말 크기 때문에 아주 빨리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설사 SSBN을 건조한다 해도 전력의 판도를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거듭 말하지만 북한이 성공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소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역량은 심각한 위협이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고 무력화하는 우리의 역량은 매우 뛰어나다면서 우려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ose are significant threats, but overall, our ability to track and neutralize the type of submarine.
그러면서 북한의 잠수함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추적되고 무력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각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담은 보고서 제출 실적이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활동하는 나라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안보리의 감시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7개입니다. 이들은 이집트와 과테말라, 멕시코 등으로 모두 자국에서 확인된 대북제재 위반 사례와 대북제재 방지 노력 등을 담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이미 과거 한 차례 이상 이행 보고서를 낸 나라들입니다. 따라서 지난해엔 전체 보고서 제출국 수에 변화를 주진 못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에 이행 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낸 나라의 수는 130개, 유엔 회원국이 193개인 점으로 볼 때 여전히 63개 나라, 즉 33%가 이행 보고서 미제출국으로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대북 제재를 담은 첫 결의를 채택하면서 각 회원국들에게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대응으로 추가 결의를 통과시킬 때마다 1, 2회씩의 이행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유엔 회원국의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이행 보고서는 총 9개입니다. 그런데 각국이 선별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만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각 결의에 대한 보고서 제출 실적은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더 저조합니다. 일례로 안보리가 가장 마지막에 채택한 결의 2397호는 각국이 북한 해외 노동자와 관련해 취한 조치를 1차적으로 2019년 3월까지 이행 보고서에 담도록 했고 2020년 3월까지는 최종 보고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12일을 기준으로 92개입니다. 약 100개 나라가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북한 노동자가 활동한 나라들이란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 BOA가 북한 노동자를 포착한 세네갈과 미국 국무부 등이 북한 노동자가 외화벌이를 한 나라로 지목한 방글라데시, 가나, 콩고, 탄자니아, 우루과이, 오만 등도 관련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15년 동안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안보리에 공식적인 감시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각국이 스스로 이행 여부를 확인해 보고하는 체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대북제재위원회에 의장국이 없다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통상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이사국 교체 시기인 1월에 유럽권 나라 한 개를 의장국으로 지목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직까지 새 의장국을 뽑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국의 제재 이행 관련 내용이 속속 게시되는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곳곳에 대북제재 의장국을 스위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북 제재에 대한 안보리의 공식 기구가 사실상 방치 상태가 아니냐는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BOA 뉴스 함지합니다.
예, 오스트리아 정부가 북한 주도 국제 태권도 연맹 총재의 제재 위반 의혹과 관련해 범죄 관련 모든 정보가 철저히 조사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을 심각하게 다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12일 비네 본부를 둔 국제 태권도 연맹 ITF 리용선 총재의 불법 외화 송금 의심 사건과 관련한 VOA의 확인 요청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개별 사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잠재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모든 정보는 엄중하게 받아들여 철저하게 조사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 오스트리아 당국은 법적인 권한 범위 안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FP통신은 지난 11일 북한 주도 국제태권도연맹 ITF에 리용선 총재가 오스트리아 당국으로부터 북한에 외화를 보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당국이 리 총재를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추방하려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7월 리 총재의 한 달 월급이 비교적 낮은 미화 5,702달러라는 점을 들어 은닉자금 조달 관여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 외무부 대변인은 12일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질의에 오스트리아 당국은 제재 위반 및 관련 혐의를 매우 심각하게 다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효율적 이행과 집행이 제재의 효과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스트리아 당국은 지난 2020년 자국 구단 소속으로 활동 중인 북한 축구 선수 박광용의 거주와 노동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송환 결정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밝혔습니다. 2018년에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를 통해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본국에 사치품을 보내다 적발된 사례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는 오스트리아 빈소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동원돼 호화 요트를 밀수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예, 미국 해군이 대규모의 함대 확장을 계획하고 있지만 국내 조선업계 인프라 및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 정부 당국자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기술과 생산력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레사이들 미 해군 연구개발 인수 담당 차관대행은 11일 미국 조선업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생산하고 있지만 생산 속도와 비용 문제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들 차관대행은 이날 하원 군사위 해상전력투사력소위원회가 미국의 선박건조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숙련된 용접공, 배관공, 전기공 등 핵심 기술 인력이 부족해 생산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급망 문제로 주요 부품의 납품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들 차관대행은 미 해군이 국내 조선업의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고 있다며 미 해군과 해병대가 세계 최강의 해양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조선업 공급망 강화와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정부 회계감사원 계약 국가안보인수부서의 셸비 오클리 국장도 이날 서면 보고에서 국내 조선소들은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속도로 함정을 건조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선소의 노후한 시설과 공간 제약이 함정 건조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 조선업계가 계속해서 겪고 있는 숙련 인력 부족 문제와 신규 노동자의 낮은 생산성 문제로 인해 전체 건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이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한국과 일본의 운영 방식을 참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연방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의 로널드 오르크 해군 업무 분석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일본과 한국은 세계 조선업에서 모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며 미국은 새로운 인력 훈련과 조선소 내 자재 흐름 관리에서 일본과 한국의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Japan and South Korea are often mentioned almost side by side. When people talk about best practices,
특히 일본과 한국은 중국 조선업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국의 조선소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이런 경쟁 구도가 일본과 한국의 조선업 혁신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르크 분석가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활동한 카를로스 델토로 전 해군 장관을 인용해 한국과 일본 조선업체들이 미국 내 조선소에 투자하고 선진 조선소 운영 기법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한국이나 일본 혹은 유럽의 동맹국에서 미 해군 함정이나 주요 부품을 제작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토로 전 장관이 제안한 특정 미 해군 함정의 모듈은 해외 조선소에서 제작하고 최종 조립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 수행하는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국 조선업체들이 보유한 생산성을 고려한 설계 방식이 함정 건조에 소요되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 법률상 미 해군 함정이나 주요 부품의 해외 건조는 제한돼 있어 한국 조선업체가 미 해군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선 법적 장벽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오르크 분석가는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 후 한국과의 주요 협력 분야로 조선업을 거론한 가운데 최근 워싱턴 조화에선 미한 조선업 협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회에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선업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과 군함을 동맹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점쟁하는 중국의 위협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중국을 겨냥하기보단 일반적인 역내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코헨 랜드연구소 전략교리 프로그램 국장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 등 인태 지역의 미군 태세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nder the Trump 1 administration and even to an extent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That real concern.
코헨 국장은 중국의 군사력 증가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강압적 행동에 대한 우려가 트럼프 일기 때부터 그리고 어느 정도는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어져 왔다며 인태 지역에서의 위협들에 대응해 미군 병력이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력 관점에서 볼 때 주한미군이 북한 이외의 다른 위협에도 대응하도록 재편하는 것이 확실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상군 중심의 주한미군 편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엔 국장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일정 규모의 지상군이 필요한데 부분적으로 중국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당연히 해군력, 공군력이 더 유용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한미군 재편은 한국과 협상해야 할 문제라면서 전통적으로 한국은 미중 간 갈등의 한가운데 휘말리는 데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재편을 원한다면 한국의 정책적 선호도를 바꾸도록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에 북한에 대응하는 주한미군의 전통적 임무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한동맹이 일부 대중국 임무를 포함해 지역적 범위로 확대되는 것이 동맹이 더 건강할 수 있지만 변화의 속도가 완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중국과의 분쟁에 관여하길 원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무를 보다 일반화하는 것은 괜찮을지라도 중국에만 집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Generalization of the mission is perhaps okay, but I would not focus it exclusively on China. I would think also in terms of regional.
그러면서 영내 테러 대응, 인도주의 작전, 평화 유지 활동 임무로 주한 미군의 활동을 확대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대응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집착하고 한국을 반중 캠페인에 끌어들이려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더 제한적이고 일반적인 방향으로 주한미군의 임무를 수정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미한연합사령부의 활동을 주한미군이 지원하도록 최적화돼야 한다며 이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략적 검토를 통한 전력 태세 변화는 가능하다며 중국 등 역내 위협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을 증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추가적인 물류 부대로 증강될 수 있으며 필리핀, 일본, 한국 전역의 공군기지와 함께 전투 부대를 발진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미 공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SFK could be augmented with additional logistics forces and it could be a platform to launch combat forces.
맥스웰 부대표는 주한미군의 대규모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 검토를 통해 우리의 모든 이해관계, 역량, 위협을 검토하고 어떤 부대를 어디에 배치할지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국방부 정책차관에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명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미국의 군사적 역량이 제한적인 만큼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하며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며 주한미군도 중국에 대응하도록 재편돼야 한다고 VOA에 여러 번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예, 북한 인권침해 피해자 가족들과 북한 인권단체들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국제의 규약에 부합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강제 복송된 탈북민 가족과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선교사 가족, 북한 인권단체들이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는 우크라이나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많은 북한군 병사들이 투항하거나 귀순하도록 유도하여 우크라이나의 전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은 러시아와 북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개입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북한 관여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부상당한 북한군 병사들을 처형하지만 더 많은 병사들이 생포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 109조에 따르면 무력 충돌 당사국들은 포로 송환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본국이 자국의 전쟁 포로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초됐다면서 투항한 병사들과 그 가족들까지 반역자로 가혹한 형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북한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포로로 붙잡힌 자국 병사들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그 가족까지 처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에 북한군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들은 또 한국행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내는 것과 함께 이를 전단 살포 등을 통해 북한군 병사들에게 알려 투항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은 대북 전단 약 25억 장을 뿌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군 병사 수백 명이 생포돼 한국으로 보내져 남북한 간에 원하지 않는 가족 관계가 생기는 것은 김정은의 관점에서는 더욱더 나쁜 상황이며 김정은은 북한군 파병 자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지난 2023년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초록 씨 가족과 북한에 10년 이상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 형 김정삼 씨, 북한인권시민연합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 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진검다리, 싱크 등이 참여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예, 북한의 주요 수출입 통로인 남포 컨테이너 항구가 최근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교역을 소폭 줄였는데 비슷한 분위기가 올해도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포 일대를 촬영한 11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선 곳곳에 컨테이너가 놓인 항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최대 컨테이너 항구인 이곳에는 통상 중국에서 출항하거나 반대로 북한에서 중국 등지로 향하는 화물이 집결합니다. 그런데 사진 속 항구는 컨테이너로 빼곡해야 하지만 곳곳에 빈 공간이 많이 드러납니다. 또 선박 여러 척이 발견됐던 과거와 달리 이날은 항구 한켠에 한 척만이 정박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중순부터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교역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항구의 모습을 통해 여전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성사진을 통해 관측된 컨테이너의 규모만으론 북한 항만의 정확한 물동량을 가늠할 순 없습니다. 컨테이너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컨테이너가 빠르게 외부로 나가거나 반대로 내륙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항구를 입출항하는 선박의 수로 볼 때 컨테이너의 유입 혹은 반출량이 줄어든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폐쇄 여파가 끝난 2023년 2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곳을 드나든 선박은 모두 32척이었습니다. 반면 올해 같은 기간 이 항구에서 발견된 선박은 11척에 불과합니다. 또 항구 곳곳을 보더라도 2년 전 이곳에 쌓인 컨테이너가 올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앞서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과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놨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NAEIA.com 대표는 최근 고환율 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이 중국에서의 수입량을 크게 줄였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또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난해 BOA에 두 나라의 무역 감소 상황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중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해진 관계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어 중국이 무역 정책을 통해 북한이 너무 거만해지지 않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요인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예,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는 소식입니다. 헌재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지난해 12월 5일 의결한 이들 4명에 대한 탄핵 청구를 오늘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예, 국회가 왜 이들 공직자를 탄핵했던 건가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후에 집무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겼는데요. 야당은 관저 이전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부실 감사를 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야당은 또 최 감사원장이 전임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해 표적 감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 사안 감사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도 전원일치로 의견 기각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들 검사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원장과 같은 날 국회에서 탄핵됐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전원일치 결정을 통해서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고위 공직자들을 잇따라 탄핵한 것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꼽았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 겁니까?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 일각에서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의 최종 진술에서도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헌정 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에 대한 국회의 연속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에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서 탄핵 소추권이 남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음 또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라는 대형 시장에 다시 진출하고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천연자원도 풍부하고 또 인구도 많은 나라인데 전쟁 이전만 해도 한국과의 교역 등 경제교류가 활발했죠?
예, 그렇습니다. 2002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공으로 미국 등 서방국들의 다양한 제재를 받기 전까지 러시아는 한국 기업들의 주요 사업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현대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현지 공장을 가동하면서 기아차와 더불어 시장 점유율 25%로 러시아 기업에 이어 점유율 2위와 3위를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 이듬해인 2023년 현대차는 현지 공장을 매각하고 철수했습니다.
예, 자동차 업계 외에는 또 다른 분야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석유화학 업계가 특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또 석유 매장량은 8위로 이 분야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석유화학 제품은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한국의 수출 품목 3위인데요. 업계는 종전으로 제재가 풀리면 러시아산 원료를 값싸게 수입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산 휴대폰과 가전제품도 러시아에서 상당히 잘 팔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전쟁 전만 해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지 공장에서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산했고요. 삼성전자의 휴대폰과 LG전자의 가전제품은 각각 러시아 내 시장 점유율 1위였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삼성전자의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2%대로 떨어졌고요. 가전시장에서 LG전자의 빈자리는 중국과 튀르키예 업체가 메웠습니다.
예, 이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이 한국 기업들의 호재가 될 텐데요.
예, 세계은행은 종전 이후 2033년까지 주택과 기반시설, 산업시설 등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4,800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침체된 한국 건설업계에 호재가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이미 전쟁 기간에 우크라이나 지역 정부와 재건 사업에서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보내드렸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와인 메이커로 나파밸리의 명성만큼이나 이곳에서 와인 메이커로 유명세를 펼치고 있는 그녀는 미국 유학생활 중 우연히 접한 와인의 매력에 푹 빠져 아예 와인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또 성악가로 올해로 음악회를 이끌어온 지가 20년째 모금한 돈은 전액 탈북자 지원단체에 보내 탈북자들의 구출과 정착을 돕는 일에 쓰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미국 땅에 정착한 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이야기로 꾸며지는 자유를 찾아서
아코디언은 우리 부모님들이 북한에서 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부모님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그래서
또 이어지는 미국 대학 탐방 이야기
미국에는 2년제 대학을 포함해서 4,000개가 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식들로 채워질 이 이야기들은 매주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일 아침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